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호자와 계신 분들 보시고요.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합시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시간에 좀 이렇게 어깨도 좀 푸시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그는 사실 참 자존감이 매우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집안 출신에다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재능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가 거울을 봤다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특출난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났지? 하고 이러한 좀 불평들을 놀아내는지도 몰라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남들보다 훨씬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싸움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동네에서 소문 날 정도의 어떤 뭐 주특기 같은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 기드온.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는지, 또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년 동안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본래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이 단번에 무찔렀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한 20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들이 다시 민족을 일으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로마나 그리스처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 미디안 족속은요, 바바리안, 흔히 말하는 그런 미개인들이었습니다. 문명이 좀 발달한 나라는요, 전쟁을 치러도 좀 뭔가 좀 멋있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점령했다 싶으면 그들을 그냥 식민지화합니다. 로마가 그랬죠. 가는 곳마다 도로를 깔고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은요, 이 야만인들이고 또 이 미개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이 폭도에 가까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나라를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파종한 그 밭 위에다가 낙타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낙타가 새싹 먹는 거예요. 파종한 게 자라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을철 추수할 때 정도 되면 또다시 다 그 낙타들 데리고 와서 그거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몰상식한 이 민족입니까?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종할 의지도 없어요. 추수할 의지도 없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곡식을 저장해놓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파종 한 번만 실패해도 그냥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1년 동안을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무려 1년도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이 어려운 삶이 찾아왔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요, 사사기 6장 제일 첫 번째 구절인 우리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이셨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근데 여기 6장 1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또 죄를. 하나님 나 이제 죄 안 짓게요. 하나님 나 이제 다 끊었어요. 나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이 사사기의 이 루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쭉 지나가면 이 회개와 회복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사기 때는요, 지금 어느 때예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미개한 바바리안 야만인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여버리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우리나라 뭐 보릿고개 시절보다 더 힘든 시절 아니었나 몰라요. 파종하려고 그러면 씨앗도 못 심게 했다니까요. 추수하려고 그러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요 마치 이런 미디안 족속을 맞이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중에 남는 뭔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남고요. 뭔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사람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자꾸 수중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열심히 일했지만 뭔가 삶에 공허함만 남아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미디안을 보내고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할 때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이러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벌어지는가? 참 열심히 살고 있고 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져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혹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신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대한민국에서 뭐 예를 들어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저 지역에 가뭄이 나면 아버님이 저를 보고 항상 이러셨어요. 야, 이게 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요 너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 뭐 홍수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 무슨 가뭄이 일어나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안목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은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조그만 단편의 조각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혹시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주님 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7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드디어 그들은 그 고든 목을 꺾고 그 굳은 자존심을 다 깨트려버리고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사기 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7년 동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내가 그거 다 죄 때문이라는 거 주님 인정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 사사기 6장에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까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처음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죠.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한없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이면요 이거 막 참지 않고 막 됐다 마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속지 또 속냐?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죄를 아무리 계속해서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나요?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왜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혹시 있으세요? 다윗은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공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구제불능이요 내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은혜하심 없으면 나는 이미 버림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만에 드디어 자기 죄를 깨닫고 왔어요.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진작 회복해 주셨을 텐데 매를 맞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갈 거야. 나 이대로 살고 싶어. 주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라고 끝까지 버티다 드디어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아들이요 자기 아빠가 맨날 목회에만 관심 있고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상처를 받고서 이 10대 때 이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10대 때 가출을 했는데 20대가 훌쩍 넘도록 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집안의 이 소식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친구가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이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집에 한 번만 가봐라. 다 자기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가 가출해서 지금 부모랑 연락도 안 한 지 수년째 된 자기한테 집에 가라 그러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낌새를 찬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아버지 보낼 수 있는 것이 생전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수년 동안 아버지 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나는 버리고 교회만 챙겼던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방황의 끝을 한번 달려보겠다고 집을 나가서 수년 동안 살아갔던 그 가출했던 그 아들.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어쩌면 이번이 아버지 생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일지도 모른다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참 어려운 발걸음을 그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병원 문이 이렇게 여닫이지만 옛날 병원은 뭐예요? 이렇게 미닫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밀고 닫던 시절. 좀 오래전 얘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 만나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병실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 있는데 탁 들어갔는데 누워있던 그 아버지가 이 수년 만에 만난 아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놀라고 아들도 놀란 거죠.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자리에서 병실에서 탁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꽉 안고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에 아들이 막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병실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가 날 향해서 소리치면 어떡하지? 너가 무슨 내 자식이냐라고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어긋나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벗은 발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낮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왜 하나님 미디안 백성을 이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돌아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야만인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템페스트, 정말 말하기 어려운 형용하기 어려운 막 고난과 극심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삶을 막 힘을 차게 할 때가 있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막 웃어도 뭔가 기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어도 뭔가 어딘가 허전하고 삶의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마치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 불교에서 무간도라는 말 쓰죠.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뭐 생지옥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 뭔가 이게 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모실 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선지자 요나가요, 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요나 그대로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폭풍이 밀려와서 파도가 일렁이면서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바다에 던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었을 때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밤낮을 지나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을 때 요나가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세요? 주님, 주님, 내게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거의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삶의 폭풍이 없었더라면, 삶의 파도가 일렁이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문제, 그 상황,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단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증명은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가증시켰던 것이지요. 7년 만에, 그 오랜 세월 만에 드디어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주님, 우리 항복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왔을 때 아까 사사기 패턴 기억나시죠? 죄악, 심판, 회개,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 혹은 회복,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를 탓하던가, 내 부모를 탓하던가, 내 자녀를 탓하던가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런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기도원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제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저 믿음도 약해요. 저 잘하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특출난 것도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한 사람 선택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철수와 영희, 그냥 지나가는 이름들 아닙니까? 너무 평범해서 봐도 뭐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 기드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기드원 무슨 뜻이에요? 벤다 혹은 자른다 이런 거예요. 벤다 뭐예요? 곡식을 베는 거예요. 자른다 뭐예요?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기드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사회 계층에서 보면 가장 낮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기드원이었어요. 농부 출신의 이 사람, 하는 일 맨날 곡식 빼고 나무 자르고 그랬던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그 가정도요, 그 출신 성분도 좋지 않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 그는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요 극심한 이 우상 숭배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죠. 불교 집안 출신, 막 그런 집안. 집에다가 막 불상 모셔다 놓고, 제사 때 되면 맨날 향 피워놓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 집 가보니까요, 아예 안방을 불상에다 내줬더라고요. 안방에다가 불상 모셔놓고 그냥 거기다가 향 피우고 방 제일 좋은 거를 그냥 놓고 살아가더라고요. 기도원 가정이 그런 거예요. 온 동네를 대표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아예 그 집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절대 상상도 못했겠죠. 세 번째 기도원 어떤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하면 다 가져간다 그랬죠. 추수할 때 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기드온이 이 포도주를 이 타작해야 되는데 이 타작이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 땅을 깊게 팠어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붑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거운 뭐 돌을 던진다든지 그래서 그 즙을 막 짜는 거예요. 짜는 거. 근데 이 기도원은 그 포도즙 틀을 들어가는 그 땅 구멍에 숨어가지고요 밀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기도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가정 출신도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른 사람 쓰시지 나 쓰실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무기력한 사람. 얼마나 무기력했냐면요 천사가 그에게 와가지고요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하면 어떠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천사가 말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므낫세 지파 출신 중에도 우리 가족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너무 무기력하지 않아요?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겠어?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사람 쓰겠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연약한 자들, 무력한 사람들,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농부 출신에다가 집안도 안 좋고 겁도 많고 너무나도 이 무기력한 이 기도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구원자의 반열에 오르는 시작점에 서게 되죠. 여러분 기도원 잘 살펴보면요 태생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만큼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택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정말 무기력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람들로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쓰임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야, 너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할 것인데 그 전에 너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방에 모셔놨던 그 우상. 가장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 제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상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모든 영광 고스란히 우상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숨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 안방에 있는 더러운 우상과 제약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전과 똑같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주님 앞에 쓰기 전에 이런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를 위하는 것부터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아스의 이 집에 세워져 있는 우상 뭡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상이었어요. 이 두 신은 뭘 대표합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다주고 곡식을 막 이겨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 무슨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거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제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그것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기드온 같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태생적으로 아침에 우리 스스로 거울을 봐도 뭐 하나 특출나게 잘났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남들보다 자존감도 너무 낮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 쓰실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 쓰시지 내 삶 통해서 역사하시겠어? 야, 우리 가정은 그냥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가정의 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냥 이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목숨을 걸고 제거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의 우상을 이 넘어뜨린다라는 것은요 거의 이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 인도 같은 데서요 힌두교 막 그 코끼리 신 같은 거 있죠. 그 잘못 이렇게 팔 하나 딱 부러뜨리면 그 부러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그냥 다 돌로 쳐 죽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거 잘못 이거 부시면 그의 목숨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이 우상을 제거했습니까? 사람들 없는 밤에 몰래 자기 종들 데려다가 그 우상 부신 거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우상 부셨는데 그게 발각돼 버리죠. 그러나 기드온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상이 제거됨으로 그의 민족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기드온 그 자신의 그 영혼조차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드온처럼 부르고 계세요. 강한 용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안에 있는 우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미디안에게 이 7년 동안 완전히 이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주님 앞에 좀 뜻을 구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구해보세요. 주님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